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5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과 바로 앞에서 그에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해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풍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네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았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에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우린 창세기 37장을 시작으로 오늘 41장에 이르기까지 요셉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물,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길게 성경에 기록하시는 우리에게 이 요셉을 통해 가르치시려 하시는 내용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 가르쳐야 하는 내용,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싶은 그 내용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비전은 개인의 성별이나 개인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모두 다다를 수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람만 다다를 수 있는 곳, 다다를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높은 자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내용과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에 축약된 핵심을 잘 전달해 놓은 것이 주 기도문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일전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였음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로 당신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된다는 것,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삶이 우리의 비전이 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응당 주어진 비전이라는 걸 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말했던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비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이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을 잘 축약해서 핵심을 잘 전달한 부분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하시고 계십니다. 당신 자신을 두 단어로 말씀하신다면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러면 뭔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한 가지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까지 무엇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까?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이 겸손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고 있는 겸손은 같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 겸손임을 우리는 이제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겸손을 가장 잘 드러내어주는 구절이 다름 아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 그러니까 3주 전에 그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로 해석을 하고 자기의 기도에 갖다 끌었었지만 아닙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어떤 상황도 순종하겠다는 바울의 결연한 믿음의 고백임을, 겸손의 극치임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전달하려고 할 때 유대주의자들이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결사대를 만들고 그가 죽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그 결사대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시점에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로마 당국이 사도 바울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순간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그 결사대로부터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그리고 자신의 전한 복음을 파하고 비난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사람들 덕분에 교회는 분열이 되고 자기의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마저 자기를 떠나게 되었던 그 순간에 적은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이 앞을 가리는 상황 가운데 이 13절이라는 이 구절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기도에 인용되어야 할 구절이 아니라 이 구절이야말로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다는 노사도의 최고의 겸손의 고백임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지녀야 할 가장 최고의 성품이야말로 겸손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예의나 사람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도의 간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은 티끌보다 더 겸손해야 한다. 세상은 티끌을 그 발밑에 짓밟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은 그 티끌에조차 짓밟힐 수 있는 만큼 겸손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진리의 한 모서리를 조금 볼 수 있을 것이다. 간디가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겸손한 마음만 진리를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다 라고 할 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타페이노스라는 이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문자 그대로 저지, 그러니까 낮은 지대 혹은 공지, 빌공자의 땅지자를 써서 비어있는 곳,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마음에만, 낮은 마음에만, 비어있는 마음에만 진리가 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낮고 비어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외적으로 낮아지고 천한 신분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겸손이란 인간의 외적 지위나 신분,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판단은 나기 때문에 지위고와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낮고 비어있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요. 진리는 그러한 마음 속에만 우물틀 수 있다는 것. 또 한편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건 겸손이 낮고 비어있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라고 해서 매사에 덜 적극적이거나 일의 매듭을 분명히 맺지 못해서 일의 결과가 늘 흐리멍텅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겸손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진리를,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맡은 일에 열성적이며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분명함과 명료함을 쫓아서 매사에 철저하고 명확하게 매듭을 지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뭘 모르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분 아닙니까? 그의 시야는 탁월했을 것이고 그의 경륜은 매우 넓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시야나 자기의 경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온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겸손한 자는 온유한 자요,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원문 주석이나 여러 성경 주석에 보면 프라테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몇 권의 주석을 읽으신 분들은 이 해석에 대해서 이미 적응이 잘 되어 계실 겁니다. 야생마를 예를 들어서 보면 들판을 마음대로 누비고 다니는 야생마의 성품은 거칠기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접근했다가는 그 뒷발에 채여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천방지축인 야생마가 일단 조련사에 의해서 조련이 끝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과 기질이 사라져버립니까? 아닙니다. 고스란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련받은 말은 자기의 성품과 기질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명령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크라테오스. 주인이 달리라 명령하며 목적지를 향해서 자기의 성품과 기질과 힘을 다해 달려가다가도 주인이 멈추라 라고 하면 그 즉시 그 성품을 억누른 채 그 자리에 멈추어 서는 것.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성품과 성질을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온유는 착하고 어진 성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온유하다는 건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물에 물탄 듯 사람만 좋은 사람,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순하고 약한 듯이 보일지 몰라도 진리를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자기의 모든 능력과 의지를 다해 생명을 쏟아붓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겸손과 온유를 따로 떼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낮고 비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이 담길 수 있고 그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 강하고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겸손하거나 온유하거나 한 가지 표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온유함으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십니다. 뭘 배우라고요?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품고 분명하고 철저하게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열정과 힘과 생명을 다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진정 겸손과 온유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애초에 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물결이 나면 한 물결이 난 그곳으로 계속해서 가거든요. 겸손을 사람이 어떤 자기를 낮추는 예의 바른 모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에서 앞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어가는 이 바울 서신의 내용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우리의 외적인 어떤 낮은 마음을 생각하거든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진리가 자기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전복적으로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자기 비움을 뜻합니다. 진정 겸손한 사람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행하시든 무슨 일을 맡기시든 두말 없이 주님께 자기를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진리에 관한 한 진정 겸손한 자가 그래서 더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이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겸손과 온유,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그 겸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대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 그 성품, 그 사람됨,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온전히 새겨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겨진 그 말씀 가운데 잘 조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기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한동안 사사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굉장히 어두운 일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인물을 잠시 대하고 만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한 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성경 교사님을 만나고 또 그분에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전에 순수하고 하나님을 쫓았던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구나 라는 생각을 한동안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아이들과 수영을 하고 놀고 이렇게 하면서 묵상을 쉬면서 저조차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대면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저조차도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비판하거나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똑같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대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별반 없이 반역의 역사, 배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축밖에 되지 않겠구나.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했던 요셉.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복,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고 그가 자기의 배를 통해 낳은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요셉의 겸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51절 하반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에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의 뜻은 잊게 하는 자입니다. 긴 세월 고통 속에 살았던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 그 품에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얼굴을 보며 지난날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전에 함께 사역했던 한 동료 목사가 저보다 한참 먼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가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대원에서 만난 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동료 전도사의 그 얼굴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온통 핸드폰에 사진을 보니까 자기 아이 얼굴밖에 없더라고요. 야, 사람이 저래 되는구나. 제가 그때는 결혼하지 않았던 시간이라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거든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난날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나니까 요셉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는 그 기간 동안 그 자기 집 그 형들에 대한 원한과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잊지 못했다면 요셉은 미쳤을 겁니다. 무려 13년간 소망 하나 없는 그 시간들을 이겨내며 정신이 건강할 수 있었던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그럼 소망이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술을 그리고 마약을 종국에는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들을 보냈겠습니까? 밤마다 통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마 하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렇게 위로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너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날이 올 것이다. 나를 믿고 바라보며 말씀 안에 굳게 서라. 여러분,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거나 이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도 자기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자기의 좁은 시선에는 아무런 희망도, 신락 같은 소망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 분노와 원망을 가라앉히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첫 아들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잊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신앙의 표현입니까?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까? 잊은 건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잊었잖아요. 모든 상황을 잊고 한 일이 무엇이죠? 순종했거든요. 요셉이 주어진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상황을 순종했는데, 순종은 자신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한 거죠? 그럼 순종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뭐죠?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자기가 수고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뭘 수고한 거죠? 순종하는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순종, 그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장성함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 장성함은요, 원문의 뜻을 보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에만 국한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본문의 장성은 창조를 말합니다. 어떤 창조죠? 종살이하던, 옥살이하던 죄수를 끌어내서 총리로 세우시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요셉은 단지 자기가 총리에 오르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잘 먹게 잘 살게 된 이 번성을 장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심으로 순종케 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해서 이 두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의 시각은 매우 짧잖아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온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면서 사는 양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사람이 볼 수 있는 세상은 매우 제한적이고 사람이 깨닫고 있는 지식도 매우 일천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학교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아이들에게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제가 첫 마디를 이렇게 뗐습니다. 아직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요한아, 유은아, 용원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대. 예? 우리 유한이가 제일 먼저 대답한 겁니다. 여기 중고등 학생들은 다 믿고 계시죠? 원숭이가 지난 5천 년간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이 과학시대를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책에 적힌 다윈의 이야기 한마디를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가 어디에서 나왔게? 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물으니까 어디에서 나왔죠? 원숭이 엄마가 나왔겠죠. 그럼 그 원숭이 엄마는 계속 원숭이 할머니, 원숭이 증조로 계속 올라가다가 원숭이가 사실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메바에서 나왔대. 아메바가 뭔지 아냐? 조그만 벌레야. 유은이가 그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조그만 벌레가 커다랗게 되어서 원숭이가 되었네? 거짓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기로 작정한 거야. 다윈의 진화론은 수도 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을 사람들은 뭐라고 적극적으로 변화합니까? 우연히라고 변화합니다. 우연히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을 듯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유한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틀린 거잖아요. 아니야.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틀린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좁은 시각만, 자기의 좁은 생각으로만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둔 거야. 좁은 사람들이 넓은 식견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틀렸다라고 하지 말고 동의해 줄 수도 있는 아량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혹시 나중에 학교에서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 진화론이나 동그라미를 쳐도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진 않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히 지난 5000년간 단 한 마리의 원숭이도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어도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믿고, 아니 믿기로 작정한 그 내용을 가지고 21세기가 흘러오도록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진화론에 나왔던 그 네안데르탈인부터 시작한 자바 원인까지 모두가 이제 DNA,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뼈의 성분이 모두 사람의 것임을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물관에서조차 그 해골들을 다 치워버렸거든요. 과학이 그런 것들을 밝혀낸다 해도 사람들은 우기는 거죠. 믿기로 작정한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지 못한 것은 없는 거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못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쉬이 단정하고 우를 범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나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 좁은 시각만을 고집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내 편협한 생각만을 전부라고 붙들지 않고 좀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겸손함을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 말씀을 맺으려고 하다가 창세기 39장부터 41장에 이르기까지 요셉 이야기를 한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죠? 애굽 이 한 나라를 중심으로 기근이 일어났을 때 요셉 한 사람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시대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져 갑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시대가 바로 서는 것을 보면서 흔히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시대가 바뀌어져 가는구나. 아, 우리도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일구어 나가자. 그래서 한때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나 기업가들을 롤모델 삼아서 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 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한동안 교계의 유행처럼 이 신앙의 사조는 번졌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요셉과 같은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즉 고지론적 비전이 판을 쳤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나 성완종 장로 같은 삼박자 축복론 같은 그런 내용들이 교계에 만연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만연합니다. 그러면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와 권력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말구유로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손에 당신을 온전히 의탁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마치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듯이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다고 말을 하면서 실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갑니다. 마치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양 말하며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자기도 속이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평신도들을 통해서는 잘 그런 것들을 못 받다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을 만나면 그 내용들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말은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신도 이외에 목사나 선교사들이 벌이는 이와 같은 작태가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모습으로 스며들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평안을 추구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평안, 행복은 누구에게서 비롯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인들이 이 평안을 세상에서부터의 안정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죠? 요셉이 그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그가 평안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로 한 자에게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당장은 그의 상황이나 그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속아 있는 모습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이 비전이나 평안이 만약에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그 평안이나 행복이라면 어떤 문제가 드러납니까? 외적인 환경이 곤란해지면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환경이 불편하면 내 평화가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의 차이가 도대체 뭐죠? 이제 이걸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수요 성경 공부가 아직 방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은 샬롬이고요. 세상의 평안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뭐죠? 힘과 권력과 경쟁으로 얻어진 평화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말하면서 내용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번성이고 안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기 편한 도구로 빚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하나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겠다고 말을 하면서 내용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각광하고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왜요? 실은 거기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팍스 로마나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입니다. 모든 일의 주체가 나입니다. 그럼 반대로 샬롬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요셉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지지만 끝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까지 설교를 쭉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하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통로 삼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이 권력이나 돈으로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들은 권력을 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자기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뒤바뀌어질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토굴 감옥에서 죽을 때 자신으로 인해 로마가 바뀌어질 것을 기대했나요? 아니요. 그러나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면, 요셉처럼 자기 당대의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 속에서 내가 뿌린 진리의 씨앗에 의해서 한 시대의 역사가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위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하시고, 또 동일하게 조련사에 의해 잘 훈련이 되어서 내 성품과 내 기질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드릴 수 있도록 주어진 모든 상황을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신혜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겸손하고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맹물처럼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참 생명의 포도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며 그들을 인도하며 가르치며 함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